오늘 공과 본문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은 동일한 본문에 관한 내용을 살펴 세 곳에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걸 찾아놨거든요. 혹시 나중에 또 읽어보시면서 서로 비교해보고 묵상해보면 분반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3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 오늘 공과의 제목은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세요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왜 사람들이 많았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그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그런 가운데 병든 자들을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고 또 소경된 자 아니면 정말 그 귀신 들린 자 또 심지어는 죽은 자의 부모가 찾아와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치심이 놀라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어떻게 보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죠. 그 나오는 모습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명 애들은 가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분이 여겼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축복해주고 안수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과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같이 교훈을 받아보고자 하는데요. 나눠둔 유인물 보시면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은 친구이심을 알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지 생각해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그 머릿돌 제일 뒤편에 나와 있죠. 각 공과마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과 활동을 해야 되는지 좋은 그 주제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분반의 방향을 잘 설정하셔가지고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과 내용에 대한 그 크게 세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 나오는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은 마가복음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는 안수하고 기도하시길 바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랍비나 또는 위인들에게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축복받는 어떤 또는 안수 기도를 받는 것이 하나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결코 어떤 생뚱맞은 행동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연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어린아이다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다 아니면 아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 그 아이를 12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이디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4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통칭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린아이들 해서 14살 정도 되는 아이들까지를 표현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나 형제나 또 다른 누군가가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어른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자체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늘 어른들 주변에 쌓여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애들은 가라 했을 거 아니에요. 못 오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사람이 많고 복잡한데 애들까지 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번잡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간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아갔을까? 이 모습은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마음속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당시 부모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자식에 대한 개념이요. 시편 127편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귀한 자식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축복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행동인 겁니다. 너무나 귀한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병자도 고쳐주셨고 많은 능력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축복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아주 놀라운 어떤 그 일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셨고 문둥병도 자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고치시는 분에게 축복을 받는다. 이건 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맡고 있는 분반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어린아이도 고쳐주셨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셨잖아요. 그 아이가 왜 거기에 있었을까? 분명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는 일에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 아이가 만약 내 아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것처럼 우리 분반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을 누가 해야 될 거냐? 1차적으로는 부모님들이지만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우린 교사들이니까요. 교회 학교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시는 모습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교사의 직분을 현재 직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고 마음에 새겨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잡아 놓으시고 마태복음 18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에서 높은 위치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정확히 답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 답을 주실 때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딱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세우고 하신 말씀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어린아이들처럼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그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뭐냐?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한 가지는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죠. 성인을 의지하잖아요. 자기 보호자를 의지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됨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아이들은 단순하면서 순수합니다. 그 믿음이 정말 100%예요. 아이들은 그래서 잘 속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단순한 그 순수한 믿음,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것보다 정말 그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4절에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4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이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크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이들은 겸손한 아이들이에요. 자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처럼 겸손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가르치심을 가르치는데 누구를 쓴 거예요? 아이들을 썼잖아요. 그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천국은 누가 가냐? 어린아이와 같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잘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의 특성을 잘 기억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이들이 가르칠 때 무엇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르침의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아이들이 이제 초등부, 중고등부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 유치부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데 중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데 중요한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을 받게 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임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쳐줬을 때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인성과 지성을 가지도록 해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성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알아야죠. 단순하게 말해서 글자를 읽을 수 있어야 성경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글자를 익혀가는 그 어떤 나이에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성경을 보고 읽는다라는 것을 즐거움을 깨닫게 해준다. 이건 평생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란 글자를 읽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아빠, 엄마 할 때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좋아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즐거워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반응을 나타내면 애들은 더 그 반응에 대해서 좋아하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동경하고 사랑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왜 중요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한 동경이 없으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머릿돌의 약 3분의 1이 예수님에 대한 공과잖아요.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 동안 예수님에 대한 공과를 계속해서 배웁니다. 왜요?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예수님은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은 보리떡 2개와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 3천명을 먹이시는 능력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아이도 살리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줬을 때 아이들 마음속에 쌓이는 겁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쌓인 것이 어느 순간 그 구원을 받아야 될 만한 어떤 지혜가 생겼을 때, 그걸 알 만한 시기가 되었을 때 깨닫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좀 더 빨리 구원받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은 모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도 그 모학선생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라는 걸 깨닫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란 분을 사랑하면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구원을 받고 나아가서 주님의 일꾼으로 되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이 첫걸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디냐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유치부잖아요. 유치부 교육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치부 교육 때부터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진다면 그 아이들이 구원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혀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구원은 더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정말 어려서부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우리 유치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는데 그 일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부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해야 될 겁니다. 이 페이지 하단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요. 아직 육신은 어리지만 그들의 영혼에 심겨줄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육신은 어리죠? 그러나 영혼까지 어린 건 아닙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담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배운 아이들은 더 빨리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동경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때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도시락을 싸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든 누구든 아이가 따라다닐 수 있도록 그 점심 도시락을 싸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거나 자기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들었거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겠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그러한 마음속에 동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오병이의 기적에 쓰임받은 거잖아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의 마음에 그 예수님을 동경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어쩌면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성경을 가르칠 때 정말 인성적인 것도 잘 신경 써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성경책에 관한 것, 헌금에 관한 것, 기도에 관한 것, 말씀 시간의 태도에 관한 것들을 좀 더 세세히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유치부는 처음입니다. 처음. 다섯 살짜리가 처음 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 학교 와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작은 거 하나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아이에게, 자기 자녀에게 화장실에서 화장지 쓰는 것을 가르쳐줬답니다. 네 칸 뜯어서 반 접어서 닦고 다른 반 접어서 또 닦아야 된다. 한쪽으로는 저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쳐야 될까 싶기도 했지만 분명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어리니까. 그 어렸을 때 제대로 가르쳐주면 평생 배우는 거예요. 제가 요즘 화장실에서 볼 때 속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아, 어렸을 때 정말 그 첫 번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책을 던지거나 밟는다. 결코 합당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을 어디서 보고 배웠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성경책을 소중히 다루고 성경책을 정말 조심해서 넘긴다면 과연 아이들이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와요. 그런데 그 돈을 아이들이 헌금할 때 장난하듯이 헌금통에 넣는다면 그것이 평생 갈 겁니다. 슛, 꼬링 이럴 거예요. 헌금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렇게 한다면 그게 맞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유치부 교사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헌금통이 큰 게 있기도 했지만 그 전에 이제 조그만 그 동그란 거 바구니 같은 거 있잖아요. 헌금통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아이들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헌금 얼마 됐는지 다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한쪽에 앉아서 분반 시간에 이제 저는 그 따로 앉아가지고 헌금을 체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얼마 했고 이거 체크를 한 거예요. 돈 얼마가 들어왔고 이걸 체크한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쭉 오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헌금을 건드려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순간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헌금을 건드리는 걸로 보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선생님이 건드냐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질문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헌금 그 통 정리할 때 다른 데 가서 혼자 몰래 했습니다. 왜 아이들 눈에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인데 왜 선생님 손대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좀 더 초등학교 정도 갔을 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 모임 가운데 쓰임 받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헌금 넣는데 선생님 가져가면 선생님 주면 되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금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통에 넣을 때도 그냥 돈을 넣는 것보다 봉투에다가 아이 이름 써있는 곳에 넣어가지고 아이가 직접 봉투를 넣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학교에 왔을 때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자세 계속해서 붙잡아줘야 돼요. 아이들은요, 그 가만히 있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어때요? 여러 가지 자세로 막 기도하잖아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막 서서 기도하고 누워서 기도하고 별 모습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정확하고 엄격하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얘기해 줄 때 그것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물론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하는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아이가 그걸 통해서 나도 칭찬받고 싶다라는 것을 마음에서 일어나게 해서 그 아이도 그것에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말씀 듣는 태도가 잘 잡혀 있어야 이게 초등부, 중고등부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아이의 태도가 붙잡히는 거예요.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란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부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작은 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선생님이 먼저 본이 돼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해놓고 선생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돌아다닌다. 아이들 눈 뜨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눈에 그 선생님 어떻게 보일까요? 아, 기도 시간에 돌아다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유치부 선생님이 더 엄격하게 해야 돼요. 초등부나 중고등부보다. 왜? 걔네들 아직 이해 못하거든요. 왜 저 선생님은 움직여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는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 일이 있어서. 그거는 아이 입장에서는 핑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유치부 안에서 하는 행동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오히려 기도 시간 끝나고 움직이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이들한테 정확히 가르쳐주는 겁니다. 굳이 기도 시간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3페이지 보시면 선생님들이 공과 시간이나 또 찬열 시간이나 암송 시간이나 이런 활동하는 시간 있죠? 가끔씩 보면 피곤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앞에서 나와서 하는데 인상이 아무 무표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에게는 어떤 표정으로 그를 따라할까요? 무표정을 따라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행복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즐겁고 기쁘게 찬양을 하고 암송을 해야지 아이들도 즐겁게 동참하는데 선생님들 인상 칵 쓰고 있고 하기 싫은 거 막 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아이들을 어떻게 보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본. 그것이 아이들에게 젖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선생님들은 더 기도하는 가운데 해야 됩니다. 더 기도하는 가운데. 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돕는 도움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그 힘을 힘입어서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의 또 수준을 좀 맞춰야 되는데 이 수준을 어떻게 맞출까? 처음 유치부 오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어떤 분은 유치부 뭐 공과를 하라고 했더니 징계 준 거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유치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어쩌면 저는 유치부가 너무 행복한 곳이잖아요. 가장 순수하고 가장 밝은 곳이 유치부입니다. 꾸밈이 없어요. 그 아이들과 공과하는 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아이들 수준을 맞추고 싶으면요.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무슨 말을 쓰고 어떤 표현을 쓰는지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아이들 대화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에 대한 생각도 알아보고 그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은 아, 이 정도는 알아듣는 먹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분반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분반 시간에 선생님 준비한 거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더딜지라도 아이들과 충분한 교감을 하셔야 돼요. 대화를 통해서 알아먹고 있는지 아무 생각 없는지 물어봐야 돼요. 간혹 공과하다가 좌절을 맛볼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인 줄 아세요? 실컷 공과하고 내려와서 오늘 공과 말씀 잘 들었지? 네! 뭐 했어? 몰라요. 제일 마음 상처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왜? 가랑비에 옷 젖는 거거든요. 아이들 마음에 그냥 하나씩 젖어들거든요. 그 어려운 단어를 애들 어떻게 한번 듣고 알아듣겠어요. 부지런히 하다 보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걸 알아들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 선생님들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열심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그 태도와 자세를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앞에서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걸 늘 생각하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치부 선생님들의 그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그대로 투영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모방 본능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선생님들이 흉내내고요. 교회 학교 와서는 부모님들이 흉내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가끔씩 이 아이의 부모님 무슨 말 했나 알잖아요. 와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싸웠어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도 웃을 게 아니에요. 내가 화내면 집에 가서 우리 선생님 화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걸 따라할 건지를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뭐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잠언 22장 6절 다 암송하고 계시죠? 같이 암송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유치부 교사들의 사명이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세세하게.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가 될 겁니다. 초등부 때는 선생님이 유치부 선생님이었어요? 모르지만 나중에 크면 알아요. 참 기쁠 때가 누군가 찾아와서 인사하는데 유치부 때 선생님이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훈반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선생님들이 돼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반응을 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었잖아요. 아이고 복잡해 죽겠는데 왜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냐. 그만 데리고 와라.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아이들 데려오는 것을 막느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겠냐.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분이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이. 자, 오늘 본문 찾아놓으셨죠? 다시 마가복음 가보겠습니다. 10장.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분이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이 여겨. 이 분이 여긴다라는 말은 에가나 크데센이라는 그 히브리 말인데요. 분하다, 격분하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고통을 포함해서 슬픔과 분노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화를 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분이 여겼다라는 것 안에는. 어린아이들 오는 것 자체를 제자들이 막는 것을 분이 여기셨다는 것.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이 여기셨을까? 예수님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의 것이다. 아이들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아까 18장 4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돼 있죠. 어린아이처럼 낮춰야 된다고 어린아이를 대어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늘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늘 질문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줬을 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잖아요. 인정하잖아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가르침을 줬을 때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처럼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아이들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똑같다. 물론 이건 신앙의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앙으로 어린 사람들을 안아주고 예수님처럼 영접하라, 잘 보살펴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말씀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어린아이들을 대해서도 예수님처럼 영접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4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1절 써놓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성령님이 지혜있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신 것은 그들이 이 지혜있고 슬기롭다는 자가 누구냐면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낸다고 하셨죠? 왜요? 겸손하니까, 순수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가진 그 성품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 그 귀한 성품을 가진 아이들을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제자들을 막았으니까 화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대상이란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아이들의 특성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이들은 스펀지와 같은 그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흡수력이 아주 왕성한 거예요. 무엇을 주든지 있는 그대로 빨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천국의 주인이 된다라고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밑줄 친 거 있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높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상황에 따라 자기 지혜를 앞세워서 옳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진하게 글씨 써 있죠? 스펀지와 같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우리 아이들은요, 스펀지와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될까요? 그 아이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채워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암송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심어주는 역할을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스펀지에다 깨끗한 물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을 다 받아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러움을 부으면요, 더러운 거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우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애를 혼내서 암송하게 할 게 아니라 암송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하셔야 돼요. 찬송 율동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교사지 무조건 시킨다고 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교사가 아닙니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더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대접받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구조적으로 우리 아이들 어떤 자기 주장을 펼치거나 해주세요 말 못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의 그 대변인 역할은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교회와 교제하는 가운데서 아이들의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억지로 막 싸우면서 투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와 교제하는 가운데 교회의 형편과 여건이 있기 때문에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마태복음 18장 5절을 또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대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대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나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 인용해놨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5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라고 돼 있죠? 자, 마가복음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6절에는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라고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아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아주셨다. 이 안아줬다라는 표현이요, 그 에낭 칼리사 메노스라는 뜻인데 말인데 껴안다라는 동사랍니다. 사랑스럽게 안아주다, 기뻐하다, 마음에 품다 이런 뜻이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시나요? 이 안아준다라는 것은 표현이잖아요. 사랑의 행동의 표현입니다. 혹시 가장 최근에 누군가에게 안겨보신 적 있나요? 없죠.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이게 안아준다라는 것은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누군가 안겼을 때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 왔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한 번쯤은 꼭 안아주면서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잘 왔다라고 표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안아주는 표현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안아주셨다라는 표현 안에는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느끼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아준다는 걸 그 세상말 영어로는 허그라고 하잖아요. 허그. 그걸 포옹이라고 하는데 그 포옹을 찾아보니까 허그 테라피라고 돼 있더라고요. 허그 테라피. 일종의 치료제. 이 포옹이 사람이 포옹을 하면요. 아드레날린과 그 세로토닌이라는 게 분비된답니다. 그걸 통해서 기분 전환도 되고 기억력도 상승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된대요. 자, 옆에 계신 선생님들 한 번씩 안아주세요. 지금. 한번 안아줘 보세요. 네. 안김 받지 말고 서로 안아주세요. 응? 자, 이 안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들도 많이 안아줘야 돼요. 아이들, 우리 분반 아이들 다 안아주셨어요, 지난주에? 다 안아주셨어요? 네. 분명히 안아주셔야 됩니다. 이 안아주는 게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불러온다라는 거. 여기 뭐 써놨습니다. 포옹의 효과 해가지고, 숙면. 아이들 잠자기 전에 안아주는 거 되게 좋습니다. 숙면도 나아지고, 자율신경계가 안정이 된답니다. 이거 우울증 감소 효과도 있대요. 그래서 매일 하루 세 번씩은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답니다. 다이어트도 효과가 있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힘을 써서 그러나? 유아 면역력 효과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감소된대요. 안아주면. 그리고 두뇌 발달이 도움이 된답니다. 기분이 좋아지니까 어떤 그 기억력 상승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정서적인 안정. 그러니까 심리적 두려움이나 공포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이 포옹이 한다라는 거예요. 외국 영화 보면 아이들이, 외국 사람들은 인형 하나씩 끌고 다니잖아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인형을 아껴 안기도 일종의 포옹하고 비슷한 거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준다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아이들 혼자 자잖아요. 그때 인형을 줌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일종의 애착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포옹함으로 말미암아 따뜻함이 느껴지고 그걸 심장 안정이 느껴지니까 혼자 잘 수 있는 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 악수하는 것만 해도 따뜻함이 느껴지는데 포옹하면요 더 뭔가 더 친밀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형제들은 이렇게 안아주기도 합니다. 안 안아줄 것 같네 내가. 네. 한 번씩 안아줄게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과의 안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포옹의 방법이 써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컨택을 해야 돼요. 서로 쳐다봐야 돼요. 눈을 한번 쳐다봐주고 그리고 6에서 7초 동안 깊게 안아주라고 되어 있죠. 좀 힘껏 안아줘야 돼요. 그냥 안아주는 게 아니라 힘껏 안아주는데 왜 6초 이상을 안아주라고 하냐면 옥시토신이라는 게 분비된답니다. 근데 이 옥시토신이라는 이 물질은 행복감을 그 증강시켜주는 역할을 한대요. 호르몬이래요. 그래서 그게 6초에서 20초 정도로 꼭 안아줘야 이게 분비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10초 이상 안아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귓속말로 사랑한다. 아니면 아이들이면 오늘 교회 학교 잘 왔어. 네가 오니까 너무 좋아. 어떤 이런 말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포옹해주는 방법을 가지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유대감도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친밀감도 형성이 될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학교 오기 싫어할까요? 그것 때문에도 오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적지만 예전에 유아교육기관에 있을 때 보면 아이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우리들도 사랑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옹함으로 인해서 나도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나도 사랑을 받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제 젊은 유지의 비결은 아이들로 사랑받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게 예수님의 그 축복하신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어떤 걸 해주셨을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말씀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이들을 안아주고 무슨 기도해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자랐을 때 누가 보기엔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자랐어요? 사랑스럽게 자라가시더라고 되어 있잖아요. 분명 그러한 기도를 해주지 않으셨을까. 사무엘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럽게 자라가시더라. 분명 그러한 기도를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천국 가기를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은요. 우리 훈만 아이들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훈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교회 학교 잘 나오게, 건강하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올바로 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겁니다. 오늘 공과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게. 우리의 기도가 또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마귀가 정말 많은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있죠? 그 가운데 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야 돼요? 내가 어려서부터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미디어를 알았나니 스마트폰을 알았나니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전도사님이 가다 쳐다봐도 에? 하고 또 열심히 게임에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염치가 사라져서 염치가 스마트폰에 빠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부분에서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온 몸과 마음이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미 유치부 5세 들어온 아이들은 이미 빠져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을 굉장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내에서도 아이들에게 분반 시간에 같이 하는 활동, 협동 활동 같은 걸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서로 어울려서 같이 노는, 혼자 노는 게 아니라 어울려서 노는 게 좋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없어도 나가서 놀려고 그래요. 사회적인, 정서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선생님들이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분반 시간에 앉아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가끔씩은 야외 활동을 그 고민해가지고 즐겁게 아이들과 뛰어노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형제 선생님들 너무 많이 밖에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잘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 아이들이 그 또래와 어울려 놀 수 있는 기회 아니면 자기의 그 의사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분반 시간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이가 말하는 즐거움, 대화하는 즐거움, 서로 어울려 노는 즐거움을 알아야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참석을 하고 말씀 시간에 교회 학교 오는 어떤 그런 즐거움들을 알지. 그게 없으면요. 교회 학교 싫은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아이들도 혼자 몇 시간 지낼 수 있는데 뭐하러 막 기도한 무릎 꿇으라고 하지. 나와서 나가기 싫은 나와서 뭐 하라고 하지. 교회 학교 오고 싶겠어요? 점점 그 미디어의 아이들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미디어로 인도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삼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디모데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아이들로 자라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태동의 역할, 어떤 모체의 역할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교회학교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 위에 하단부 사무엘이 그걸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보고 배운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올바른 것을 보고 배우며 자라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교사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아이들에게 그 사랑과 축복을 전하고 경험케 하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 예수님을 어린이를 사랑하세요라고 공과에 살펴봤는데요.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결국은 선생님들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표현해야만이 이것처럼 예수님 너를 이것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과의 내용을 잘 묵상하셔서 또 분반 시간에 즐겁고 재미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